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경기도 화성의 리튬 1차 전지 제조업체에서 24일 화재가 발생해 2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0명은 외국인으로 중국인 18명, 라오스인 1명, 국적 불명 1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화재는 오전 10시 31분께 화성시 정곡리의 리튬 전지 생산업체인 아리셀 공장 2층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리튬 전지 가운데 한 개에서 폭발하듯 연소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장은 2층에만 리튬 전지 3만 5천 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 곳곳에 시신이 있었다며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공장 내부에 보관된 리튬 전지에서 간간이 폭발이 발생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의 최근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 이날 크렘린궁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북한 방문은 모스크바와 평양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번 방북으로 북러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적인 협력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건설적인 대화와 긴밀한 공동작업을 계속하면 좋겠다는 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모스크바 방문 초청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은 해외 순방 중 기자들과 만나 북러 간 이번 협정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한국 KBS 방송과의 회견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장 실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킴스 미사일 5발을 발사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23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가운데 4기는 러시아군 대공방어 시스템이 요격했지만 나머지 1기는 공중에서 집속탄 탄두가 폭발했다며 이로 인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미국 인공위성 정보를 토대로 미국 전문가들이 입력한다며 세바스토폴의 민간인을 고의로 노린 이번 공격의 1차적인 책임은 무기를 공급한 미국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내 두 개 도시에서 23일 테러 공격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다게스탄의 수도 마카치칼라와 데르벤트 지역의 유교 회당과 정교회 성당에 괴한들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19명이 넘는 경찰관과 민간인 여러 명이 사망하고 6명의 무장괴한이 사살됐다고 영국 B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의 세르게이 멜리코프 주지사는 이번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며 15명이 넘는 경찰관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4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병원을 공습해 가자지구 보건부 응급담당국장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하니알 차파라비 응급담당국장의 사망으로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의료진 수가 500명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코파 아메리카 남미 축구 국가대항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시작됐고요. 다음 달 14일 결승전까지 16개 나라 대표팀이 미국 전역 14개 도시 경기장에서 4개조로 나눠 열전을 펼칩니다. 코파 아메리카는 1916년부터 시작된 남미 국가들의 축구 대항전입니다만 이번 대회는 미국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그동안 캐나다, 멕시코 등과 함께 초청국 자격으로 이 대회에 참가해 왔고요. 2016년에 코파 아메리카 100주년 기념 대회를 주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치안 불안 때문에 대회 유치권 반납한 에콰도르를 대신해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서 준비한 경기장 등 시설 활용하고요. 또 월드컵 분위기를 끌어낸다는 목적으로 대회를 유치한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남미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전통의 축구 강국의 땅이죠. 펠레, 마라도나 같은 전설의 축구 선수가 있고요. 국제 무대를 누비고 있는 메시나 호나우두, 네이마르 등 세계 최고의 선수를 길러낸 산실입니다. 대회 첫날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경기장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캐나다의 경기는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리오넬 메시를 향한 함성과 환호 속에 아르헨티나가 2-0으로 이겼습니다. 미국 팀은 우루과이, 파나마, 볼리비아가 있는 C조에 있는데요. 볼리비아와의 조별 첫 경기에서 미국이 2-0으로 이겼고요. B조인 멕시코와 자메이카의 경기 1-0 멕시코의 승리였습니다. 자,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축구 대항전이 된 이번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 7월 14일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하드락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 살펴보는 인물 아메리카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한국전 영웅입니다. 제임스 벤 플리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인물 아메리카 이어집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6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오전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8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6월 25일 화요일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모든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 자강도, 중강강계, 함흥, 선봉, 계산과 삼지연 지역은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쪽은 오후에 대체로 흐려집니다. 청진과 선봉은 오후에 가끔 비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은 황해도와 평안남도, 강원도, 함남 일부 그리고 김영권 지역으로 불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 17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 신의주, 함흥, 청진은 아침 최저가 16도고요. 중강은 13도, 해산 12도, 원산의 아침 최저 18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28도입니다. 신의주, 함흥, 원산 낮 최고 29도, 중강은 25도, 해산 20도, 청진 22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 2.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6월 25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주말 크림반도를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하자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미국 책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지난주 남중국해에서 충돌한 것을 두고 양국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출산율이 1960년 대비 절반으로 추락했다는 이 보고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보죠. 자, 23일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이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시를 공격했는데 사상자가 지금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AFP 통신은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세바스토폴 시장을 인용해서 4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사일 5발이 발사됐고 이 중에 한 발이 세바스토폴시 해변 상공에서 폭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지 관리들은 이 미사일에서 나온 파편들이 해변에서 쉬던 사람들을 덮쳤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이번 공격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격을 가리켜서 평화로운 주민들에 대한 의도적인 미사일 공격이라면서 워싱턴과 크이우 책임이라고 이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에 이 집속탄을 탑재한 에이테큼스 미사일을 썼다면서 에이테큼스의 모든 임무를 미국 정찰위성의 정보에 근거해 미국 전문가들이 입력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에이테큼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무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선 넘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목표물들을 공격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이 에이테큼스를 제공해달라고 미국 쪽이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 요청을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뭐 결국에는 이 에이테큼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라고 지난 4월에 발표했습니다.
네. 주말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고
네, 러시아군이 떨어뜨린 유도폭탄이 22일 하르키우시에 있는 아파트 건물에 떨어져서 2명이 사망하고 5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네.
또 23일에도 이 하르키우시의 주택과 이 아동 교육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고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무장교원들이 23일 이 경찰서와 정교회 성당 그리고 유대교 회당들을 공격했는데요. AFP 통신은 경관 15명과 민간인 4명이 숨졌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괴한들이 이 데르벤트 소재 정교회 성당과 유대교 회당 각각 한 곳 그리고 이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수도인 마하치 칼라에 있는 이 성당과 이 교통경찰들 초소 이 각각 한 곳에서 총기를 난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공격을 누가 저질렀는지 배후가 밝혀졌습니까?
네, 세르게이 멜리코프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수반은 어느 조직이 배후고 무슨 목적을 추구했는지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또 이번 공격이 해외에서 준비됐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이 대테러 작전을 마무리했고 괴한 5명이 사망했다라고 24일 발표했습니다.
네. 이 다게스탄이라는 곳은 무슬림 지역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무슬림입니다. 이 다게스탄이 러시아 안에서도 매우 이 가난한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네.
이곳에서 과거에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 2007년과 17년 사이에 나중에 코카서스 이슬람 에미리트로 이름을 바꾸는 코카서스 에미리트라는 이슬람 성전주의 조직이 다게스탄을 비롯해서 인접 체첸 인구세티아 그리고 이 카바르디노 발카리아 공화국에서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10월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이 다게스탄 지역의 긴장이 계속 높아가고 있었죠.
맞습니다. 특히나 작년 10월에 이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이스라엘에서 오는 비행기가 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 화가 난 사람들이 지역 공항 안에 난입하는 일도 네.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에서도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3월이었죠. 이 크로커스 시청 행사장을 겨냥한 공격으로 140여 명이 숨졌습니다.
네.
이 당시에 이슬람 무장 조직인 IS가 이 배후를 자처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러시아 정부는 이 우크라이나와 서방 쪽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다게스탄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 중앙정부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런 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사회는 통합돼 있고 그런 테러 분자들의 출현은 이 러시아나 다게스탄 사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중요 범죄 수사 기관이죠. 조사위원회는 이번 테러 행위에 관한 범죄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남중국해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다시 충돌을 했었는데 자 이것 때문에 두 나라가 또 설전을 벌였다고요?
네. 필리핀은 중국이 지난 17일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무력을 썼다라고 비난했고요. 중국은 필리핀 측에 도발하지 말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남중국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 필리핀 국방부 설명으로는 이 세컨드 토머스 함초로 가던 보급선에 이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이 고속으로 의도적으로 충돌을 했고 이 때문에 선원 한 명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네.
또 칼과 창을 든 이 중국 해양경비대원들이 총기를 빼앗았고 이 보급선들의 일부러 구멍을 냈다고 필리핀 국방부가 주장했는데요. 길베르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이 중국이 보급 임무를 방해하려고 공격적이면서도 불법적인 무력을 썼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때 충돌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중국 외교부는 지난주 20일에 이 해양경비대가 취한 필요한 조처들이 합법적이고 전문적이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외교부는 24일 필리핀이 위반과 도발을 중단해야 하고 남중국해에서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필리핀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이 전쟁을 선동하는 일을 하지 않으며 이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23일 강조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이 군의 서부사령부를 찾아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는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으며 우리의 차분하고 평화로운 기지를 무기인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중국과 필리핀이 세컨 토머스 함초를 둘러싸고 자주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곳에 이 필리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어서 이 필리핀 해군이 이 주기적으로 선박을 써서 이 필요한 물자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암초가 필리핀의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이지안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국 해양경비대와 민병대 함정들이 이 보급선 항해를 방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측의 방해가 있습니다만 필리핀은 계속해서 보급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테오드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이 필리핀이 보급 임무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 임무가 누구의 허락이나 동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는 중국이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해오고 있는 이 부분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 구단선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이 남중국해 대부분을 영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구단선 안에 있는 해역이 필리핀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이 타이완의 이 광범위한 이의지와 겹치면서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을 포함해서 남중국해 또 이해가 걸린 나라들은 이런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들 나라는 이 남중국해가 국제 공역으로 모든 나라의 선박이나 비행기가 자유롭게 항해하거나 비행할 수 있다라고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자주 충돌하는 필리핀에 대한 이 군사 지원을 최근에 강화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필리핀군이 남중국해 등지에서 공격 당하면 자신들이 필리핀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있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출산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용이 아주 충격적인데요.
네, OECD가 최근에 한눈에 보는 사회 2024라는 제목이 달린 보고서를 냈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출산율 추이를 조명하는 이 하나의 사회 지표가 담겼습니다.
네, OECD 회원국은 몇 나라입니까?
네, 2021년에 코스타리카가 가입하면서 총 38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996년에 회원국이 됐고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이른바 이 부유한 선진국들은 지난 1961년 출범할 때부터 함께해 왔습니다.
네, 자 보고서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OECD 국가들의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1960년에 3.3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이 절반 이하인 1.5명으로 감소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은 이 여성 한 명이 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말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을 2.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이 나라는 계속 뉴스에 오르고 있죠?
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2022년 기준으로 0.7명으로 38개의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각각 대략 1.2명으로 공동 36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일본도 1.26명이었고요.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한 명 이하인 나라로는 이 한국이 유일합니다.
네, 그러면 반면에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네, 2.9명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높았고요.
네.
또 멕시코와 프랑스가 각각 1.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 계획을 늦추거나 아예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여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계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네, 보고서가 1935년에 태어난 여성과 이 1975년에 태어난 여성들을 비교해봤는데요.
네네.
이 50년 사이에 이 아이가 없는 여성 비율이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또 스페인에서 이 배나 증가했습니다.
네.
또 평균 출산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2000년에 28.6세에서 2022년에 30.9세로 높아졌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네, 보고서 설명으로는 이 경제적 불안이나 부담감, 이 가치관 변화, 이 실직에 대한 두려움, 또 주택가격 상승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부모가 아닌 삶의 의미를 점점 더 많이 찾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보고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보고서 내용 가운데 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군요.
네, 젊은이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 자녀가 많은 나라 순위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 자녀가 가장 많은 나라가 다시 한국이었습니다.
네.
81%로 가장 높았고요. 이탈리아가 80%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발표했더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최근에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상태를 선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를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위해서 이 육아 휴직 제도를 더 확대하고 3세부터 5세까지 이 무상교육이나 돌봄 등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허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선 TV 토론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에 모의 토론을 하면서 토론 준비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이딴 사고가 발생한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서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미국 대선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텔레비전 토론이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토론이 예전 대선 때보다 더 빨리 열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7일 밤 9시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통상적으로 대선 TV 토론은 양당 전당대회 후인 9월이나 10월에 열리지만 네. 올해는 대진표가 일찌감치 확정된 만큼 6월로 앞당겨서 진행이 됩니다. 이날 토론 진행은 CNN 방송사의 앵커인 제이크 테퍼 씨와 데이나 배쉬 씨가 맡아서 약 90분간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토론은 9월 10일 ABC 방송사 주관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토론은 누가 먼저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서는지 이런 자리 배치까지 다 결정됐습니까?
네, 발언 순서와 자리 배치는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먼저 선택권을 따낸 바이든 대통령은 화면 오른쪽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발언 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선택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합니다.
네.
두 사람이 발언할 때 상대 후보의 마이크는 음소거가 되지만 사회자 마이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그 토론회장에 뭐 종이라든지 메모 같은 거 적은 거, 자료 뭐 이런 거 일절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양측이 합의한 규칙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과 종이, 물 한 병만 들고 토론 무대에 오릅니다.
네.
미리 작성한 메모나 소지품은 가지고 갈 수 없고 토론 중에 참모와 소통도 불가능합니다.
예. 이 토론할 때 정해진 어떤 규칙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발언 시간은 어느 정도다, 뭐 이런 거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자가 제기한 질문에 2분간 답변하고
네.
이어서 각각 1분간 답변과 반박 시간을 갖습니다. 후보자에게 할당된 시간이 5초가 남으면 빨간색 표시등이 깜빡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펴집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27일 동부 시각으로 27일 밤 9시에 열리는 대선 TV 토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 동안 토론 준비를 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DC 인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면서 모의 토론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 준비는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론 클레인 전 비서실장은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신년 국정연설 준비를 도운 핵심 인물입니다. 또 밥 바우어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 역할을 맡아서 모의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CBS 방송이 전했는데요. 밥 바우어 씨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고문을 지낸 인사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말 선거 유세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일 기독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인 신앙과 자유연합이 주최한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그렇게 많이 투표하지는 않았다면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유세는 또 없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필라델피아의 흑인 유권자들에게는 강력 범죄로 황폐화된 도시를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2일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교에서 열린 유세에서 경찰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면제권을 부여하고 폭력과 싸우는 도시에 연방 예산을 증액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집권 기간 폭력 범죄와 살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시 토론 관련 얘기를 해보죠.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기회가 될 만한 결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토론의 쟁점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약점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비슷한 부담이 있습니다. 차남 헌터 바이든 씨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을 때 헌트 바이든 씨의 해외 사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외에 낙태 권리와 이민 문제,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 또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 미국의 외교 정책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자, 올해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요, 역대 최고령 후보 간의 맞대결이 되는 거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81세, 트럼프 전 대통령은 78세입니다. 토론이 생중계되는 만큼 건강 상태와 관련된 실수를 하는 후보는 타격을 받게 될 텐데요.
네.
평소 바이든 대통령은 실수가 잦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본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90분 내내 서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었는데요. 올해 초 국정연설 때처럼 활력을 보여주기를 민주당 선거 본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TV 토론에 이렇게 두 후보만 참석합니까? 다른 후보는 없습니까?
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제3후보로 존재감을 보였던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씨는 토론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토론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4개 전국 여론조사에서 최소 15% 지지율을 획득해야 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네.
케네디 씨는 자신을 무대에서 배제한 것을 비민주적이고 비미국적이며 비겁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항공기 만드는 보잉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고가 일어났던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서 미국 검찰이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권고했다고요?
네, 미국 검찰이 법무부에 보잉을 형사 기소하라고 권고했다고 여러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보잉이 지난 2021년 합의를 어긴 점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로이터 통신이 23일에 제일 먼저 보도를 했는데요. 법무부는 다음 달 7일까지 보잉에 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잉이 법무부하고 합의를 하고 기소를 면했다라고 알려졌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보잉은 연방항공청을 속인 혐의에 관한 형사 기소를 피하는 대신에 규정 준수 관행을 점검하고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네.
2021년 737 맥스 추락 사고 두 건이 있었고 보잉은 법무부와 25억 달러에 합의했던 거죠.
네, 그 사건이 모두 추락 사고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10월 라이언에어 항공사의 보잉 737 맥스 기종 여객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해서 탑승자 189명 전원이 숨졌었고요. 2019년 3월에는 같은 기종의 에티오피아 항공사 여객기가 추락해서 탑승자 157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까?
네, 올해 1월 알래스카 항공사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사고가 문제가 됐습니다. 관건은 이번 사고가 2021년 합의에 따른 3년 기소 유예 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 5월 보잉이 2021년 합의를 어겼다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하늘을 날고 있던 항공기의 그 문 역할을 했던 벽체 부분이 뜯겨나갔던 그 사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5,000m 상공을 비행하던 보잉 항공기의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나갔었죠.
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행기를 조립 제작할 때 문을 고정하는 벨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지난 4월에요. 그 보잉의 경영진이 사퇴 발표하면서 또 위기의 관리에도 나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잉이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형사 기소까지 되면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 한 관계자는 보잉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추가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고
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잉이 국방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와 계약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잉사가 형사 기소 말고도 다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네. 법무부는 현재 형사 기소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만약 법무부가 보잉을 기소하지 않으면 2021년 합의를 1년 연장하거나 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 제재나 규정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감독관 파견 혹은 보잉의 유죄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연방 대법원으로 가겠습니다. 총기 권리에 관한 판결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 가정폭력으로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법률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8-1로 내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총기 소유자의 관련 권리를 확대하지 않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간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의 정당성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서 2022년 판결을 비롯해 세 차례 총기 소유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총기 소지 권리를 제한하는, 줄이는 쪽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어떤 논거였습니까?
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에서 건국 이래 총기 관련법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은 수정헌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총기 소지가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올리언스에 있는 연방 제5항소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2조를 사유로 미국 국민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권리를 침해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네, 자 어떤 사건이길래 하위 법원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갔는지 소송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뒤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총기를 사용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받은 제키 라이미 씨 사건입니다. 텍사스주 캐너데일에 거주하는 라이미 씨는 2020년 2월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후에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그 해와 이듬해 마약상의 집을 포함해서 5번에 걸쳐 총격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자 판결이 8-1로 나왔습니다.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이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은 수정헌법이 규정한 총기 소지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일한 소수 의견을 낸 판사는 보수적인 성향의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입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정부가 사회의 한 부분을 규제하려 하지만 21일 판결은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인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2022년 뉴욕주 라이플 권총협회 대 브루언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와 착한 품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뉴욕주의 총기 규제 법률은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던 겁니다.
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 볼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을 반겼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21일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약 30년 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한 이 중요한 법령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면서 만연한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자원을 계속해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총기 소유 권리를 제한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총기 소유 권리보다 공공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총기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특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매우 위험하다고 바이든 행정부는 강조해왔습니다.
네, 이 총기 안전을 옹호하는 이 지원하는 지지하는 단체들의 반응도 같이 볼까요?
네, 총기 안전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총기 폭력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항소심에서 보수적인 판결을 했던 연방 제5항소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총기 안전마을의 존 파인블레트 대표는 수백만 명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암도에 숨을 쉬는 지금 누가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항소심 판사들은 총기를 갖고 싶어하는 가해자의 편에 서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총기 소유의 자유, 총기 소유에 대한 제한. 일반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는데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네, 지난 5월에 실시된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75%가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총기 소지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의 정식 명칭은 미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글자 그대로 50개 주를 모아 만든 나라이고요. 연방정부와 함께 주정부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정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I am proud to announce that businesses that can open up today. As you know, barbershops and hair salons as well as gyms are already open.
지난 2020년 5월 18일 텍사스주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주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 검사 건수가 배 이상 늘었다면서 이날부로 많은 개인 서비스 사업체가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연방정부에 부여되지 않은 권한들이 주정부와 지역정부들로 나뉘는 주들과 국민에게 유보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나 지역정부와 더 많이 접촉합니다. 운전면허나 주차권뿐만 아니라 경찰서, 도서관, 학교들은 보통 주정부와 지역정부 감독 아래 있습니다. 각 주는 자체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고 이들 문건이 연방 헌법보다 훨씬 더 정교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엘라베마주 헌법은 약 31만 자로 쓰여 있고 이는 연방 헌법에 나온 단어보다 40배 이상 많다고 백악관은 설명합니다. 모든 주정부는 연방 정부를 전범으로 하며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로 구성됩니다. 연방 헌법은 주정부가 행정, 입법, 사법부로 구성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가 공화 정체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That prompted Texas to sue Yelp for what Paxton, the state attorney general, says is misleading and inaccurate language. Yelp is suing.
모든 주의 행정부는 주민들이 직접 뽑는 주지사가 이끕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지사 외 선출직으로 부지사나 법무장관, 총무장관 등을 두고 있지만 행정부 조직 방법은 각 주의 고유 권한입니다. 미국 내 모든 주에는 선출된 대표들로 꾸려진 의회가 있습니다.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됩니다. 주 상원의원 임기는 보통 4년이며 주 하원의원 임기는 보통 이보다 짧은 2년입니다. 주사법부는 보통 주대법원이 이끌며 대법원은 하급 주법원들에서 올라오는 상고를 심리합니다. 주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연방헌법에 부합하느냐는 물음이 나오면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심리하기도 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정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특히 한국전쟁에서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으면서도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 플리트는 1892년 3월 19일 뉴저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제임스 올워드 벤 플리트였습니다. 아버지는 남북전쟁 때 북군에서 싸운 윌리엄 벤 플리트, 어머니는 메도라였습니다. 할아버지 조스와도 독립전쟁에서 민병대에 들어가 싸운 분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아직 어린 아기였을 때 가족은 철도 사업을 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이주했습니다. 유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낸 제임스는 바토우에 있는 고등학교 서머린 인스티튜트를 졸업하고 1911년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생도였습니다. 그러나 4학년 때는 학교 미식축구 대표팀의 풀백을 맡아 무패의 기록을 남길 만큼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1915년 육사를 졸업했습니다. 그 해에 같이 졸업한 동기들 중에는 오성 장군 아이젠하워, 사성 장군 오마 브래들리, 그리고 사성 장군 벤 플리트 등 장성들이 많이 나와 별이 쏟아진 학번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보병 소위로 임관된 벤 플리트는 1차 세계대전 중 유럽 원정군으로 프랑스에 배치됐습니다. 이때 대위로 승진한 벤 플리트는 미군 6사단 제17기관총 대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1918년 10월 미우스 아르곤 지역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시가 되자 벤 플리트는 미국 내 여러 대학의 학군단 단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나마 운하를 경비하는 제42 보병연대 대대장을 지냈습니다. 이처럼 평화시 여러 직책을 두루 맡았던 벤 플리트는 1941년 대령으로 제8보병연대 연대장이 됐습니다. 벤 플리트 대령의 제8보병연대는 영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벤 플리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하는 4군단 예하의 제8보병연대를 지휘했습니다. 이때 벤 플리트 대령의 능력을 알고 있던 브래들리 군단장은 그를 D-Day에 오마하 비치에 상륙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벤 플리트는 뛰어난 지휘 능력을 과시하며 소수의 희생으로 해안에 상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벤 플리트는 별을 달게 됐고 미 제2사단의 부사단장이 됐습니다. 90사단이 창설되자 브래들리 장군은 주저없이 벤 플리트를 사단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소장으로 진급한 벤 플리트 장군은 2차 대전 말기 3군단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그는 1945년 2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미군의 선봉부대로 라인강을 건너는 레마겐 교두보 돌파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의 병력은 유럽 전선의 막바지에 선봉으로 독일을 가로질러 나갔으며 2차 대전 최후의 날에는 이미 오스트리아령 알프스에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패튼 장군은 94단과 3군단 사령관 때의 벤 플리트의 활약을 보고 자신의 휘하 장군들 중 가장 뛰어나다고 극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벤 플리트 장군은 유럽 주둔 미군 부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벤 플리트는 그리스군의 훈련과 정치적 안정화에 노력했습니다. 이어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미 제1군단장을 맡았습니다.
벤 플리트 장군이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건 1951년이었습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한국전쟁을 지휘하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전쟁 확대를 주장해 워싱턴과 갈등을 빚은 끝에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새 유엔군 사령관에는 매튜 리치웨이 중장이 임명됐습니다. 벤 플리트 장군은 리치웨이 중장이 맡고 있던 주한미 8군 사령관직을 넘겨받게 된 것입니다. 벤 플리트 장군은 1951년 4월 14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산군이 두 차례에 걸쳐 전면 공세를 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벤 플리트 장군이 도착하자 거의 즉각 유엔군을 향한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군 제3군단이 중공군의 포위 공격으로 붕괴돼버린 상황에서 벤 플리트 장군은 노련한 방어 전술로 중공군의 서울 재점령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벤 플리트는 미군 포병의 탄약 보급률을 5배까지 늘려 무제한 포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적군의 위치를 초토화하는 작전으로 그는 끝없이 밀려오는 중공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벤 플리트 중장은 이때 뛰어난 전공으로 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 달 후 벤 플리트는 유엔군에게 철의 삼각지대를 향한 북진을 명령했습니다. 그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부로부터 공격 이전의 위치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당시 공산군은 평화회담을 제안했고 트루먼 대통령은 그에 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전협정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극력 반대하고 있었고 벤 플리트 장군의 생각도 그와 같았습니다. 양측 군대는 정전협상이 종결되기 전까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점령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1951년 늦여름, 벤 플리트는 여러 건의 소규모 공격작전을 전개해 단장의 능선, 피해 능선 등을 점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자 다시 상부로부터 더 이상의 모든 공격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정전회담이 다시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밴플리트군은 극히 소규모의 제한적인 공격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장군은 갈수록 불만이었습니다. 그 같은 소극적인 공격으로는 군의 사기도 떨어질 뿐 아니라 군대의 안전을 지킬 탄약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밴플리트 장군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전력을 다해 공산군을 물리치려는 자신의 노력이 워싱턴에서 저지당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을 훈련시켜 전투에 투입시키려는 노력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그러한 계획을 억제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밴플리트 장군은 한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설립하고 미군 교관들을 동원해 여러 지역에서 한국군 신병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밴플리트 장군에게는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공군 소속으로 역시 한국전에 참전 중이던 외아들 제임스 밴플리트 대위가 1952년 4월 북한 지역에서 야간 공습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다는 것입니다. 미군은 1954년 실종된 제임스 대위를 사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이 끝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밴플리트 대위는 중공군의 포로가 돼 러시아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전협상은 2년이나 끌다가 1953년 7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나중에 밴플리트 장군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그때 유엔군이 공격을 계속했으면 한국전은 승리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밴플리트 장군은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1953년 1월 8군 사령관직을 맥스웰 테일러 중장에게 넘기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밴플리트 대장은 군 생활 38년 만에 61세로 현역에서 물러났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밴플리트 장군이 퇴임하자 그는 내가 가진 최고의 지휘관이었다고 찬양했습니다.
밴플리트 대장은 세계의 Distinguished Service Cross, 퍼플 하트를 포함해 수많은 훈장과 메달을 받았습니다. 밴플리트 장군은 전역 후 부동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20세기 폭스사 등 유명 기업체들의 최고 경영진에도 참여했습니다. 1957년에는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설립하는데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밴플리트 장군은 1992년 9월 23일 플로리다주 목장에서 100회 생일을 보낸 지 약 6달 후 타계했으며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큰 키에 파란 눈의 사성 장군은 최말단 1등병에게까지도 자상한 배려와 인격 존중의 태도로 병사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를 흑백이 분명한 무장이자 덕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한국전 중 미 8군 사령관을 역임하고 한국을 사랑했던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동의할 수 없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hear about the new policy?
Yes, they're going to start monitoring our internet usage.
I feel like they don't trust us.
I fail to see why it should matter.
Yeah, it seems pretty unnecessary.
I can't understand their reasoning at all. It's just going to make everyone more stressed out.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하는 회사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 표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I fail to see why it should matter. I ca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I don't understand. I can't comprehend. I don't see a reason for it. I see no reason. I don't see any logic behind it. I can't fathom it. I don't grasp it. I can't figure it out. I fail to see why it should matter. Fail to see.
보는 것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해 못한다는 뜻입니다.
I fail to see why it should matter. I can't understand their reasoning at all.
나는 그들의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the new policy?
Yes, they're going to start monitoring our internet usage.
I feel like they don't trust us.
I fail to see why it should matter.
Yeah, it seems pretty unnecessary.
I can't understand their reasoning at all. It's just going to make everyone more stressed out.
대화 해석해보죠.
Did you hear about the new policy?
새로운 정책에 대해 들었나요?
They're going to start monitoring our internet usage.
그들은 우리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할 거라고 합니다.
I feel like they don't trust us.
그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I fail to see why it should matter.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It seems pretty unnecessary.
불필요한 것 같아요.
I can't understand their reasoning at all.
나는 그들의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It's just going to make everyone more stressed out.
이것은 단지 모두를 더 스트레스 받게 할 겁니다. 오늘은 동의하지 못할 때 이해 못하겠어요.
I fail to see why it should matter.
왜 그런지 모르겠다.
Fail to see.
Fail to see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대화 한 번 더 들어보시죠. Did you hear about the new policy?
Yes, they're going to start monitoring our internet usage.
I feel like they don't trust us.
I fail to see why it should matter.
Yeah, it seems pretty unnecessary.
I can't understand their reasoning at all. It's just going to make everyone more stressed out.
네,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fail to see why it should matter.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Fail to see.
Fail to see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현. Fail to see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배웠습니다.